잘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 어차피 뒤에 거는 볼 거기 때문에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페이지 수로는 15페이지입니다. 10장 16절 같은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둘씩 보내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우리가 단순히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존재죠. 늘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전도와 선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양이 이리를 잡아먹어요? 아니면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그렇죠? 예.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리에게 잡혀먹힐 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은 양으로 보내셨나? 여러분, 모든 동물은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토끼는 작지만 적의 소리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큰 귀를 가지고 있고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도마뱀 같은 거는 주변 색에 맞추어서 자기의 피부색을 바꿉니다. 꼬리가 잘리면 잘린 대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아주 작은 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죠. 그렇죠? 도망칩니다. 동물은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양이 엄청난 속도로 도망갔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양의 뭐 색깔을 바꿨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양 구멍으로 들어가 숨었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미련한 게 양인데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양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양처럼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으로 이리 떼에게 잡혀 먹으셨습니다. 먹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에 비유하시는 이유는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리로 살아요. 이리로. 그렇죠?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든지 누가 하나 뜯어 먹으려고, 그렇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양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리로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양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밀어야 돼요. 그렇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야 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거두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양의 삶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양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양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양 대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축복받으며 살아가느냐, 편안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 원색적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리가 달려듭니다. 이리가 반드시 달려들어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떼거지로 달려듭니다. 복음은 늘 레디컬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양이신 예수 육세를 증거하게 되면 이리 떼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고 우리는 거기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읽을 텐데 이 뒤에 보게 되면은 내부류의 이리가 나와요. 잠깐 한번 볼 텐데 첫째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여기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공회. 공회는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모인 곳이에요. 70명이 모였는데 대제사장까지 합치면 71명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종교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종교기관이에요. 종교.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한번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원색적인 복음, 레디컬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핍박해요. 교회가.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근본주의자다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게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요즘에 기독교 언론들을 보면은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기독교 언론들을 보면 사탄의 앞잡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그대로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비난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근본주의 같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비난해요. 이리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죠? 이리들이에요. 두 번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총독들과 임금들 누굽니까? 정치 권력,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지도자들. 그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현재 기독교 박해 국가가 75개국이고 기독교를 멸시하는 국가가 151개국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박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에 의한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에 의한 탄압. 1위가 북한, 그렇죠? 2위가 아프가니스탄. 중국도 요즘에 거의, 그렇죠? 거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탄압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나라들도 사실은 정치 권력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권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그렇죠? 네 번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해서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 아니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꼭 써야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좋게 좋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양이 되면 수많은 이리떼들이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이세요? 이리세요?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이리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처럼 양이 되세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양을 이리대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첫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구절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뱀이 어떤 면에서 지혜의 상징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뱀은 창세기에 보면 사탄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뱀은 사탄의 상징으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뱀이 위험에 닥치면 민첩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양들이 이리떼 갔는데 위험에 처하면은 기지를 발휘해서 빨리 피해라, 도망가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지혜다. 지혜를 발휘하여서 위험을 모면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여러 학자들이 이 의견을 따릅니다. 근데 그분들도 말할 때 사실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해석은 저한테는 좀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위험에 처한 것이 뻔합니다. 그 위험에 처했을 때에 도망가라고 하는 말이면 아예 이리 댁에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리 가운데 보내놓고서 위험에 처하면 도망가라. 그런 지혜를 발휘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을 봐서는 이게 그렇게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건이 있었죠. 11년 전에 샘물교회에서 23명의 형제자매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배영규 목사님과 형제 한 명이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비난했었어요. 아니 정부에서 여행 위험국가로 선정을 했는데 굳이 거기를 선교를 가가지고 그렇게 순교당하고 오는 이유가 뭐냐. 선교하는 것은 좋은데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이게 무식하게 행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세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에게 아니 이렇게 무식하게 선교를 하세요? 아니, 지혜롭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순교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아니 그렇게 무식하게 하세요? 아니,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아니 이렇게 무식하게 순교를 하세요? 아니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지혜롭게 선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그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박해를 받을 때 그냥 박해만 받고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이게 나중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피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뱀의 지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대 문헌들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주석들을 다 찾아봤는데 모든 주석들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주석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문맥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뱀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과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니라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찾아보고 하라고 한다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분명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과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을 한번 비교해보면 그 연관성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연관성이 있으니까 말씀하셨을 테니까. 그 연관성이 뭐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에 어떤 면을 두고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사실 뱀은 IQ가 높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IQ가 높은 동물이 아니에요. IQ로 따지면 원숭이나 돌고래 같은 게 훨씬 더 IQ가 높습니다. 뱀이 어느 정도는 좀 있지만 그렇게 높은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두 구절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연관성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연관성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뱀이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말했을걸요? 뭐 이렇게. 아니에요. 뱀이 말하는 이유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뱀에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본인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하는 말을 말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이거 펴보셔야 돼요. 16절에서 말씀하시고 17절부터 18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리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시고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가 생각할 때 두 구절의 연관성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는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말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말하여 주는 대로 말하라. 이게 제가 성경을 펴보라고 하는 이유는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16절이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해요.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가 이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9절, 20절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21절이 이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22절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보이시나요? 비둘기에 대한 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수긍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뱀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은 지혜죠.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뱀이 주안점이 아니라 지혜가 주안점이에요.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뱀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혜를 말하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지혜를 말씀하시는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프로니모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거의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땠어요? 기름을 준비했죠. 성령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지혜는 기지를 발휘하여 위험을 모면하라라든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거를 가르쳐 지혜로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지혜가 어디로부터 난대요? 위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지혜는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뭘 주신대요? 지혜를 주시네요. 지혜. 지혜는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도 그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지혜를 말하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라, 그 말대로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위험에 처할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리들 가운데 양이 들어간 거예요. 이리들 가운데 스데반 양이 혼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뭐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어떻게 말했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때로는 무모해 보입니다. 때로는 무식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뱀 같은 지혜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 있는 그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중국에 있었던 어느 자매 이야기인데 이 자매가 그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동네에 있는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듣고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 전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전하면 바로 잡혀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의심을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경찰서 앞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당연히 경찰들이 막 나오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바라기로는 저 경찰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야. 저들이 분명히 예수님 믿고 변화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했는데 웬걸? 복음 전한 지 5분도 채 안 되어서 경찰들이 나와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합니다. 재판에 넘겨져서 6개월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6,000명이었는데 6개월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8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제서야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1위가 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1위 때에 보냄받은 양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뱀과 같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짧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비둘기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비둘기는 어떤 이미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에서.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로 추적해 들어가면 안 될 것이고 구약의 제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약 제사. 제사를 보게 되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 중에는 양과 소와 염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짐승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비둘기였어요. 그런데 비둘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드려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게 됩니다. 가장 가난한 자. 가장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어때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둘기를 딱 들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 그 의미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과는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비둘기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본문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왜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핍박이 오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위 때 안에 있게 되면 1위에 탈을 쓰고 1위처럼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과 박해는 교인들을 정확하게 두 갈래로 딱 나눠버립니다. 그렇죠? 핍박과,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핍박과 박해가 오면 정확하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정확하게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목숨 바쳐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은 순결을 지켰던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다 신사참배로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리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물고 뜯었잖아요. 비난하면서, 근본주의라고 하면서. 핍박과 박해가 오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렇죠? 핍박과 박해가 오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장로요, 다 똑같은 집사인 줄 압니다. 박해가 오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교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박해가 오면 정확하게 갈립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렇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박해가 와봐야 실제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비둘기와 같은 순결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양으로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잡아먹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양에게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고.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핍박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탄이 왜 교회를 핍박할까요? 왜 그렇게 박해를 할까요? 사탄이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왜 그럴까요? 사실은 마귀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만 붙드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할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예요. 인도 같은 데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귀신 들린 현상들을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처음 보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귀신이 두려워서 그래요. 지가 두려워서 그래요. 지가 겁이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쫓겨나갈 건데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보낸받은 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일입니다. 즉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이리와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